오늘 9장은 이제 다섯째 재앙부터 여섯째, 일곱째 재앙까지 진행이 되죠. 지난 그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이었네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참 신기한 데를 다녀왔습니다. 저 수유리 쪽에 가면 영락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기도원은 영락교회에서 오래전에 에서부터 운영하던 기도원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가까운데도 그런 이제 아주 아늑한 기도원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데 깨끗하게 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길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삼양동의 강병희 목사님을 이제 들러서 어떻게 지내나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냥 소식도 없이 가니까 아주 놀래면서 많이 반가워하더라고요. 잘 계십니다, 강병희 목사님. 그분은 이제 어디 가나 잘 계세요. 예, 참 복인데 별로 이렇게 외부의 영향 잘 받지 않고 이렇게 뚝심 있게 어려운 목회 현장인데 잘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해서 대신 전합니다. 그 바로 가까운 데 계세요. 영락기도원을 왜 갔냐 하면 제 친구 때문에 갔어요. 제 친구가 그 대전 신학대학에 그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금년 3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 때문에 퇴직을 한 건 아니고 뭐 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좀 일찍 퇴직을 했고 이제 건강도 좀 안 좋아요. 신장이 안 좋아서 이제 곧 자기 동생 신장을 이제 이식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삼형제인데 제 친구 이름이 찬원이, 그 아래가 철원이, 그 아래가 명원이, 이렇게 삼형제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언제부터 친구였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한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세요. 오인숙 전도사님이라고 사역을 아주 오래 하셨죠. 아주 일찍 혼자 되셔서 세 아들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참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도 세 아들이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그 원래 고향교회 삼선동에 있는 고향교회를 지금도 장로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대전에 살고 이제 첫째도 대전에 사는데 첫째는 이제 저하고 친구가 되죠.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방황하다가 이 친구의 할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요즘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중단하고 공장 생활을 하댔는데 한날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철야를 계속하고 밤새 무거운 납을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먹지 못하는 데다가 막 영양실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막 식은 땀이 나고 어우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뭐 견디질 못해가지고 제가 성격상 웬만하면 조퇴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결석 한번 했지. 근데 그날은 뭐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장님한테 좀 일찍 좀 퇴근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얼굴 보니까 일 나겠다. 빨리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조퇴를 하고 이제 그때 그 공장에 요 만리동 거기에 있었어요. 가끔 거길 넘어가는데 공장은 이제 흔적이 없죠,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서. 무슨 정신으로 버스를 타고 삼성교까지 도착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산비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문이 있으면 이렇게 비슷한 산비탈에 교회가 있고 그 맞은편에 옥탑방이 하나 있었어요. 옥탑방. 그 옥탑방에서 이제 식구들이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흩어졌다가 모인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근데 뭐 다들 손가락만 빨고 놀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없이. 저 하나 이제 공장 다니고 있었고. 그러다가 벌벌 기어 올라가다가 제가 그냥 어느 대문 앞 계단에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교회 대문이었어요. 그때는 거기가 교회 대문인지도 몰랐죠. 기절을 해도 교회 앞에서 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 뭐 왔다 갔다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막 기름때에 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교회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그때는 다 예배당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잠그고 그런 게 없죠. 훔쳐갈 것도 별로 없고. 이제 본당 안에 들어가서 본당이 조그마한데 맨 의자 뒤에 벌로덩 그냥 혼수 상태로 누웠죠. 좀 누웠다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바로 몇 발자국만 가면 집이 나오는데 거기 갈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의식 속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맨 뒤에서 이제 거의 정신을 일탈시피하고 누워있는데 푸시럭 그리고 이제 인기척이 들려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날이 수요일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수요 저녁 예배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구석에 끼어서 앉아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으니까. 그런데 예배가 막 시작이 됐는데 앞줄에 갑자기 고등부 학생들이 하얀 칼라에 푸른 칼라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이 그저 뭐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됐나요? 나와서 무슨 헌신 예배인지 특별한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특송을 하더라고요. 특송. 근데 그때 그 학생들이 했던 특성이 뭐냐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입니다. 태산을 넘어 이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앞에 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이 됐어요. 근데 참 제 처지가 한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 신앙이 전혀 없었으니까 어릴 때는 대구 살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 풍파 속에 교회를 거의 안 나갔습니다. 앉아서 기도인지 푸념인지 소원인지 아리송한 어떤 소원을 어떤 미지의 신께 중얼거렸어요.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저도 빨리 복학을 좀 하고 싶은데 복학을 시켜주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딜을 한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이 없을 때는. 다 또 그런저런 사연 비슷하게 신앙에 입문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주변에 보면. 나는 그런 신앙이 그렇게 뭐 수준을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는 몇 발자국 안 되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날은 교회에서 누가 찾아왔대요. 근데 이제 등이 이렇게 곱은 할머님인데 이제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방금 말씀드린 제 친구의 할머니예요. 김효순 권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오인숙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되죠. 그 권사님이 저희 집 식구들을 매주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로. 멀지도 않는데 안 나오니까. 아주 끈질기게 오셨어요. 근데 그 할머님 음성이 굉장히 카랑카랑하고 단호하고, 왜 그 기도 용빨 센 권사님들의 그 음성 그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인데, 근데 그 말이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누우면 그 권사님 쟁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우면. 그러니까 전도는, 선교는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꾸준해야 돼요. 신천지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일관되게 꾸준히 진리를 가지고 들이대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벌써 두 명이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잡아먹으려고 진쳤던 그 신천지들이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의 한 2년에 가까운 끈질긴 복음 전파와 설득 끝에 지금 두 명이 실질적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분들 제가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그게 얼마나 큰 결실입니까? 그런데도 뭐 아멘 소리도 안 하고. 나는 그 보고를 듣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야,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근데 그 권사님이 끈질겼어요. 끈질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러면서 학교도 복학을 하게 됐어요. 또 아무것도 없이 놀던 어머님도 우연히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북에서 같이 한 동네 살던 친구인데 신촌시장에서 옷가게를 두 개를 운영을 했는데 마침 종업원을 구하고 있었대요. 너 애들 데리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래가지고 그 가게 어머님이 취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예수 막 불붙여가지고 믿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믿기를 주세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복학이 되죠. 어머니 갑자기 일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는 전부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다 입었잖아요. 그래서 교복 안 입고 사복 입는 게 늘 소원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주일날에는 학생들이 다 사복을 입고 나왔어요, 교회. 그게 아주 큰 즐거움이었거든요. 사복 입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평일날 매일 그 징그러운 회색 바지에 흰 칼라에 교복 입고 그 모자 쓰고 다니다가. 근데 저는 주일날까지 교복 입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평생 교복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학교 본의 아니게 자퇴하고 중단해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을 부러워해 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몰라요. 이 교복을 입고 이렇게 어른 예배, 그것도 나이가 이제 먹어서 다니니까 뭐 고등부 가봐야 다 동생들이니까 이건 서로 이제 연령도 다르고 해서 이제 어른 예배를 꾸준히 다니기 시작해서 이건 교복 입은 그것도 사복도 아니고 교복 입은 학생이 얼굴은 굉장히 노숙해 보이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사복만 입은 다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굉장히 노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6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저는 갈수록 동안이 됐어요. 갈수록. 지금은 거의 초딩처럼 보이잖아요.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전도사님이 박진국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여기 칼빈 신학교 지금 학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잡으세요. 그 잠깐 보고 가라고. 학생은 왜 교복 입고 고등학생 같은데 어른 예배 참석하냐고 해서 아 제가 좀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냐요. 그래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고등부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주 지비한 분이 이분도.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고등부에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기를 이렇게 확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총 그때는 다 학생회에서 이 투표를 했어요. 총무 회장을. 근데 제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총무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고3 때 저는 소명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이제 대학을 안 가려고 작정을 하고 빨리 학교 마치고 장사해서 어머니 고생하는 거 좀 덜어드린다는 장남다운 생각 때문에 저는 아예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학 준비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 되면 수련회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때도 수련회 때 고3들 따라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다 고2까지. 고3들은 그저 가야 하루 정도 참석했다가 불이 나게 이제 저녁이면 돌아오고 그런 이제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부터 끝날까지 참석한 고등학생 3학년짜리가 둘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예요. 저. 저는 어차피 대학 안 갈 거니까 여름에 더운데 뭐 하겠어요. 수련회 따라간 거예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얘는 숙명적으로 와야 돼. 근데 이놈도 너무 사고를 쳐가지고 저하고 똑같이 학교를 두 회를 꿇었어요. 나이가 같아요. 이 얘가 또 뭐 등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유도부에서 이제 생활을 해가지고 유도부 친구를 하나 또 수련회 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수련회에서 저는 이제 비가 옥수같이 오는 날 그 섬에서 이루어진 수련회인데 깨진 거죠. 깨졌다기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장로님들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늘 이렇게 제자를 하면 제가 인도를 하지만 은혜는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매 순간. 사실 이 금요 영성 집회 앞두고 한 시간 반가량 장로님들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나면은 이 힘이 들죠. 그런데도 거기서 충전이 되고 은혜를 받고 나와요. 오늘도 어느 대목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유독 그 많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일단 굉장히 물리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듣죠? 여기 앉아 있으니까 듣잖아요. 귀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고 귀가 있어도 저 밖에 있으면 못 듣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와 앉아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앉았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왠지 금요일 밤이면 뭐에 홀린 듯 끌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금요일 밤이면 직장 다니는 분들의 저는 직장을 안 다녀서 그 심정을 뭐 비슷하게밖에는 유추를 못 하는데 저희 이제 큰딸 전 딸이 하나입니다. 아들도 하나고 이제 큰 아이가 딸인데 그 딸이 그 한 주간 내내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그 금요일만 학수고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 짠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쳤을까? 그런데도 이 시간을 그리워해요.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무슨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앞에 서면 여러분들 모습 보면 제일 은혜가 돼요. 피곤하지도 않을까?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누가 하여간 끌고 왔던 오라 그랬던 가고 싶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그 심령이 복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그 문제입니다. 보세요. 바로는 지금 계속 일정한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죠. 점점 재앙은 죽음을 향해서 심해지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계속 완고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뭐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을 못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유독 뭐 지능이 떨어지거나 말귀가 더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못 듣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좀 워낙 길어서 20절을 보세요. 20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 우박이 쏟아진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모든 가축들을 집안에 들이는 대비를 했다고요. 그런데 개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리 24절 다 같이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막 불덩이가 섞여져서 쏟아진 겁니다. 머리통만한 우박이.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거반다 죽은 거예요. 그 말을 귀로 듣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도 할 수 없고 설득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가만히 이제 어르신들 지금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정하게 반듯하게 해오신 분들 그 지난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뒤져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말씀에 대해서 허기를 갖고 있었어요. 청년 시절부터. 그래서 어디 부흥이 한다 그러면 전봇대 붙어있는 포스터 보고 쫓아가고 은혜 받고 싶어서. 그게 무슨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는 안 듣습니다.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건 물리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물론 오는 노력은 했지만 그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 억만금을 줘도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은혜.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까요? 제가 그저께 새벽에 새벽 예배 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세 가지 초점 중에 마지막 초점이었는데 신앙은 자선책을 가지고 살지 마라.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가만히 보면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다음 자선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분열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그 태도 자체를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자선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시거든 푸사 프로필 다 바꾸세요. 자선책을 갖지 말자. 자선책을 갖지 말자. 하나님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아니면 이 밤에 제정신으로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재앙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모세가 직접 하죠. 지금까지는 누굴 시켰죠? 대신 아론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직접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신앙을 다루시는 방법은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없어요. 어떤 성도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복을 막 줘요. 영적인 미끼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실 때가 있어요. 아론을 통해서 이 재앙이 거듭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누가 제일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제일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돌아가는 이 급변하는 정세를 보면 여러분 누가 제일 놀라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놀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의 인위적인 작용과 모색과 정략과 정치적인 딜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핵 단추 누가 크냐고 으르릉 대던 양자가 무슨 드라마 보는 것처럼 화면에서 서로 마주 걸어와서 악수를 하고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그런 꿈 같은 장면을 봐요. 계속 제 카톡으로 이거 실화야? 실화야? 계속 누가 보내더라고요. 이거 실화야? 실화죠. 누가 만들어 가시는 작품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여러분 사탄이 제일 바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2절을 잘 보세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과 뭐가요? 여호와의 뭐가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우리 인체에서 오묘한 부분이 많지만 저는 이 손만큼 오묘한 게 없다고 봐요. 이거 참 여러분 아무리 로봇이 발달돼도 저는 그 대덕단지 가서 진짜 이 춤추는 로봇을 봤어요. 야, 그 관절을 어쩜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참 인간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이 손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직접 빚으셨어요. 그리고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을 관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면 끝난 거지. 내 인생도 내 인생의 미래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또 하나의 패턴이 뭔지 아세요? 계속 내일 일을 걱정해요. 자,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뭘 정했어요?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내일이라고 말할 때는 원래 그게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속에 무슨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 그게 오늘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시제는 원래 같아요.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에요. 그걸 어디서 개념을 추출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딱 한 번 내일의 양식이 내리죠. 언제 내립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 내일의 양식이 오늘 내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 내일의 양식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그 양식은 여러분 우리에게 실지 허기진 배를 채워줄 양식도 되지만 참된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참된 늘 오늘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카이즘 구조를 주기도문 원문을 쭉 보면 가장 중앙에 있는 문장이 주제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앙에 툭 떨어지는 문장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분량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 그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 하나님께서 내일을 뭐하게 합니까? 근심하게 만들어요. 내일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4절에 내일 일을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일까요? 우리에게 그 날의 주권과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일을 항상 걱정해요. 왜? 그날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게 이방인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닌 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를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늘 내일의 걱정을 오늘에 끌어서 염려 속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것을 먼저는 모세에게 시청각 자료로 바로의 운명을 보여주면서 사실 하나님이 진짜 관심은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창조하신 목적이 원래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경배토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43장인가요? 이는 나를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즉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마지막에 사망과 죽음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애굽의 첫 장자의 죽음이 드러납니다. 큰 울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종말적 그림을 얘기하는데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첫 것은 모든 기력의 시작이라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장자는.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 전체가 사망 아래 놓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는 큰 울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마지막 결론이 뭐죠? 이 재앙 속에서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기 시작합니다. 재앙으로부터 구별해내시고 심판으로부터 구별해내시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부터 구별해내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입은 자예요. 구별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실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민수기 6장의 말은 또 사사기에 나오는 그 나실인들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게 수동태입니다. 구별된이 아니라 구별한이 아니라 구별되어진입니다. 그건 우리의 공로나 의지가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별하신 겁니다. 그 연습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세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살지만 또 정한 날 정한 시간이 되면 구별되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청껏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온 오랜 수건의 기도라든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모든 과제를 이 공간에다가 풀어놓고 십자가 밑에 풀어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가 승리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줄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번 그대로 눈을 감으십시다. 기도라는 것은 가장 가난해지는 연습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공고해지는 연습입니다. 가장 허기를 확인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으면, 곤고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무능력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전부 십자가 보혈에 씻어내고 비워내고 가난해지십시다. 낮아지십시다. 어느새 스물스물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공로주의, 율법주의, 보상심리, 이것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맙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오늘도 손들고 옵니다. 내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곤고하고 너덜너덜한 이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부욕해 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가릴 수 없는 영광, 가릴 수 없는 은혜가 내 인생 내 영혼을 덮는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세상의 번민과 고민과 염려로부터 내려놓게 하시고 내 날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구구절절히 미주알 고주알 모든 사연을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맡기지 못하면 여전히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는 여전히 내 인생을 윽박지르고 내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혼란케 만듭니다. 오 주여, 모든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밑에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속에 충만케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엎드렸나이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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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